오늘 끝판왕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찬양인도 해주신 서동효 목사님이 1층 1진 전 진장님이셨고 제가 이제 다시 부임하게 되면서 그 진에 이제 진장으로 오게 됐는데 오늘 1층 1진 헌신 예배 같습니다. 네, 우리 1층 1진 네 특송을 준비하셔야 되나요? 네. 제가 그 어릴 적에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PC방이 없던 시절에는 다들 오락실에 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 킹 오브 파이터 그리고 철권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2층 이상 그 형제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나중에 나왔고 사실 그보다 전에 결투 게임의 원조가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뭐죠? 네. 대답하신 분들, 네. 저보다, 제 또래거나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데, 네. 스트리트 파이터죠. 그쵸? 예. 네. 저는 항상 그, 가일이라는 그 미군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 판씩 이렇게 깼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로 그, 야비한 그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예. 네. 모르세요? 네. 그 라데꾸라고, 예. 네. 그 가일을 선택해서 그걸 하면 웬만하면 다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판씩 깨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죠? 가면 갈수록 어떻죠? 가면 갈수록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마지막 끝판왕, 최종 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네, 그 바이슨이라고. 저 때는 이제 빈슨이라고 불렀었는데, 예, 네, 그거 깨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철권의 최종 보스는 누구죠, 여러분? 예, 네, 헤이아치죠. 그쵸? 예. 네, 누구나 그 학교 선생님 중에 헤이아치 한 분씩 다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저희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헤이아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게임 중에 그 1945라고 아십니까? 네. 네. 자매님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또 정말 기가 막힌 게임인데요. 네. 한참 때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해서 꼭 오락실에 가면 그 꼭 1등에 CJW 이렇게 새기고 오곤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각 판에 그 왕이 있고 그 왕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끝판왕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도 쉽지 않고 그게 아마 독일 군함인가 그랬는데 정말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비행기 게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건 사실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이 더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갤러그입니다, 갤러그. 그쵸. 오락실을 뿅뿅뿅뿅 막 이 소리로 가득 채웠던 갤러그입니다. 추억의 게임이죠. 이건 사실 워낙 판이 많아서 사실 끝판왕까지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캐딜락이라고 아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얼마나 오락실을 많이 갔으면, 네. 초등학생 시절에 한 500원만 있으면 가서 한두 시간은 이렇게 때우고 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성향상 이렇게 1대1로 하는 그런, 대결하는 그 결투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이렇게 혼자 앉아서 아니면 둘이 같이 함께 이렇게 한 판씩 깨가는, 그런 게임을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임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각 스테이지마다 중간 그 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세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최종 보스가 나오죠. 그쵸? 예. 끝판왕이 나옵니다. 그 끝판왕은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 강합니다. 무섭고요, 결코 이기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결국에는 그 끝판왕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는 지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결국 패배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끝판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오거든요. 이걸 뭐 학자마다 6가지 표적이고 마지막이 그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고.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시적으로 읽는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김일호 목사님께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무슨 사탄이냐, 내가 사탄이다, 막 뭐 그런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이 악과 선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박살 내셨다라는 거죠. 그 승리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단순히 어떠한 권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결책, 이런 1차원적인 구조 안에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 이 구도만의 그 내용.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런 1차적인 내용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죄를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망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대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권세와 권세의 싸움인 거죠. 인간이 죄를 지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구도보다 더 큰 구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도죠? 인간이 그 사탄의 권세 안에,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데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였는데,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권세 아래로 옮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때 학생회 때 저희 때는 그렇게 성극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성탄절 때도 성극하고 또 부활절 때도 성극하고 또 수련회 가면 또 성극하고 또 각 교회마다 창립 기념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도 또 성극하고 성극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없이 제가 많이 했던 그 성극 중에 저에게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성극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그 성극이에요.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한 20분 거의 30분가량에 굉장히 그 뮤지컬과 같은 멋있는 그런 성극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극의 그 감동적인 그 성극의 한 대목에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그 사탄의 왕 루시퍼가요, 인간들을 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권세 아래 마치 끈을 달아놓은 것처럼 홀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 그리고 중독된 삶에 그냥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독에, 어떠한 중독에 걸려있거나 어떠한 뭐 약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구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아니죠. 반드시 외부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끄집어내줘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그 그림을 그 성극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저희 1청 썸데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청 전체 썸데이하고 이제 진별로 흩어져서 또 썸데이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우리 간사님들한테 이렇게 좀 던졌는데 간사님들이 뭐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저는 민망해서 더 얘기 꺼내지도 않고 감사하게도 제 의견대로 하지 않아서 정말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썬데이가 치러졌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말씀만 전하는 걸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도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요, 이 일곱 가지 표적을요, 예수님께서 하나씩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 표적마다 적들을 하나씩 물리치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강한 그 적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 밑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그 최종 보스가 뭐죠, 여러분? 바로 오늘 나옵니다. 끝판왕이니까 더 흥미진진하겠죠? 더 재밌을 거예요. 원래 만화 영화도 보면은 그랑조나 그런 거 보면은 적들이 그 회차를 갈 때마다 더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면은 더 재밌어지죠. 그렇죠? 통키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 민태풍이 나오다가 그렇죠? 태백산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심지어 그 타이거가 유학을 갔다 와요. 그렇죠? 유학을 갔다 와서 타이거랑 할 때 훨씬 재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도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적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흥미진진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권세들 중에 끝판왕입니다. 마지막 7탄이에요. 최종편이죠. 예수님의 표적, 최종편에 나오는 이 끝판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권세일까요? 바로 모든 악의 권세들의 끝에 있는, 사실 이 모든 권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 사망입니다.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이 권세는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탄의 그 권세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과 여러 고통들을 당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아픔들과 그 모든 고통들 중에 가장 강력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아픔과 가장 강력한 절망을 갖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두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이죠. 아픔. 그 사망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희망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단테가 이제 사후의 세계를 여행을 다니죠. 근데 지옥문 앞에 가는데 그 지옥문 앞에 뭐라고 써 있다고 말을 합니까?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일에는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거. 가장 큰 슬픔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더라도요,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은 가질 수는 있죠.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다른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지더라도, 그렇죠? 더 좋은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은, 그렇죠? 희망뿐이더라도 희망은 그래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요, 죽음의 인기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죽음의 인기척이 다가오면요, 우리는요,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게 되죠. 죽으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해지게 되고 무서워 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그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이걸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을 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무엇인가 목표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표적,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의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 의미하는 말을 더 명확하게 성취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이 악의 권세가 전 우주적인 전쟁을 펼치는데, 죄와 이 죽음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선언된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게 된 그 속량받은 그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들은요, 이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일곱 가지 표적들은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씩 정복하시는지, 이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데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이기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슬픔의 권세에 묶여있던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사라진 고통을 주님께서 정복하셨죠. 이기셨죠. 병의 권세에 묶여있던 그 신음하는 고통을 주님께서 어떻게 정복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권세들 가운데 가장 큰 적, 우리를 절망으로 희망 없음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적, 이 사망, 이 권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제 아닙니까?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이 오면요, 이 죽음의 냄새를 가지고 오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권세에 짓눌려 넘어지게 됩니다.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우리의 금전의 문제, 우리의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더 큰 사망의 굴레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요, 온전한 풍성함을, 생명이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패배로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큰 난적인 이 끝판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이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매인데요. 첫째는요, 나사로고, 둘째는 마르다고, 막내는 마리아입니다.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아끼는 가족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나사로를 어떻게 여기셨냐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11절을 보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친구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의 친구 나사로다. 그리고 둘째 마르다와는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셨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리아의 역할보다 마르다의 역할이 굉장히 더 큽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그 대화로 이 장을 전체를 다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죠. 예수님이 오면은 먼저 가서,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먼저 가서 또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방도 오시고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그 남매, 그 마르다였습니다. 셋째 마리아는요, 어땠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매번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죠. 32절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굉장히 아끼셨어요. 친밀했어요. 각별했던 것 같아요. 이 남매랑, 이 가족이랑. 사랑하시는 자, 나의 친구, 신방도 오시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집에 드나들기도 하시고 서로 먹을 것을 챙겨다 주기도 하고 그런 사이로 지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원래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끼는 그런 남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지 정상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매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바로 가셔야죠. 바로 가셔야지 정상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5절, 바로 5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6절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될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나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즉시 뛰어가시니라, 즉시 찾아가시니라, 즉시 달려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6절에 놀랍게도 뭐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더라. 우리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6절 앞에 보면은 그 헬라어 단어 중에 호스운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을 때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풀어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유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셨다. 이틀을 유하셨다. 그냥 그대로 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틀을 더 머물다 가셨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바로 가야지 정상이죠. 바로 가서 병을 고쳐줘야죠. 그렇게 가까웠던 그 가족이었는데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였는데요. 왜 안 가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틀이 더 머무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한 자였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요 순서가 진행될수록 더 명백하게 그 가리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해운대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제 표지판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양지에서 빠져나갈 때 뭐라고만 나오죠? 경부고속도로라고만 나옵니다. 그럼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야지 뭐라고 나옵니까? 부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에 들어가야지 그제야 해운대라고 나옵니다. 이것이요 표지판은요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표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지판은요 가면 갈수록 목적지를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이 일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 표지판이에요. 어떤 사건이 가리키는 마지막 표지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마지막 표지판.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 우리를 이 절망으로 이끄는 이 사망. 이 완전한 이 죽음. 그리고 뭐죠? 이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은 여러분 어떤 죽음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입니까? 아니죠. 죄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사건입니다. 바로 부활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가는 시간까지 해서 또 이틀을 걸리고 하면은 나흘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흘이 지나기까지 그냥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런 랍비 주석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3일 동안 그 혼이 그 위를 떠돌다가 이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그 냄새를 맡고 그제야 떠나간다라고 그때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야만 그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만들고 그 죽음마저 부활시키는 그 죽음마저 이기는 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도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안 가셨습니다. 사흘 동안 안 가셨어요. 죽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 이야기와 같이 완전한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 사명마저도 일으키는 그 완전한 사망마저도 이기는 부활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부활하는 죽음입니다. 완전한 사망을 이기는 죽음입니다. 그럼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으로 귀결되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어떤 장면이 바로 나옵니까? 12장 이제 12절을 가면요 이런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십자가로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바로 그 죽음은요, 부활과 생명으로 가는 죽음인 거죠. 단지 사망이 아니라, 단지 실패와 수치가 아니라, 생명을 담지한 그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죽음은요, 역설적으로 이 완전한 죽음은요,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개선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복음서들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영광스럽게 묘사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수치를 겪는 모습을 최대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 밤에 군사들이 잡으러 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행진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러 떠나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이게 죽음을 이긴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음은요, 우리 신자에게 죽음은요, 우리에게 고난은요, 우리에게 절망은요, 실패나 수치가 아니라, 곡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로 가는 필연적인 길로서 방파레가 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는,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진과도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의 최고의 티저 영상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스포일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제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죽음은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성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신자의 죽음은 잠든 것이며 부활의 영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느끼는 그 죽음의 그림자와 두려움은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을 보면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 그리고 32절 또 마리아도 또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완전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1장 21절도 그렇고 11장 32절도 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믿음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불신앙의 표현일까요? 예, 네, 뭘까요? 믿음의 표현일까요? 예, 네, 관심 없으신 거 아니죠? 네, 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네,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제 오라비 고쳐주셨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이젠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죠? 불신앙입니다. 결국에 뭐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님은 병은 고치실 수 있지만 죽음은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한다. 병은 고쳐주실 수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그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절망과 그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지만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나오고 있지 못하면 이 모습과 다를 것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신 분입니까? 취업시켜주시고 대학,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분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겠지만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최고의 고통,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그 죽음과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미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과 이 절망이라는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결국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생명으로 우리가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계획과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갖는다 하더라도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정말 이 죽음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느낄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죽음의 세력이 가져다주는 공포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여전히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아픔과 그 슬픔과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이 어둠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다면 이것들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현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잔인하고 명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망의 권세에 여전히 묶여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인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미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절망을 이기고 살아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우리가 고통 가운데 묶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한 자들은요, 불멸하는 부활과 생명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 본가가 그 안산입니다. 네, 안산. 터프한 도시죠. 네. 제 모교회이자 제 이제 첫 사역지도 그 안산에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이제 사역을 해서 4년 동안 여기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삼익교회 이제 처음에 딱 이렇게 와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신대원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제가 아는 학교의 이름이 뜨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한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이제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뭐 금방 구조되겠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학교에 이제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을 못 간다라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빨리 구조는 되겠어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사람이 참 그런 게 아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봤죠. 네. 근데 이 친구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니 이 친구가 그 회비를 내지 못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다음에 내도 된다고 하시고 이제 가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얼마나 이제 안쓰러웠으면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근데 계속 전화를 했죠. 당연히 받지 않고 문자도 다 벗고 이렇게 정말 그 가슴을 졸이면서 이제 며칠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더 설마 했었던 거였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였기에. 너무 어렵게 이제 자란 친구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전혀 하지 못하고 어머니 이제 집사님은 이제 눈이 거의 잘 안 보이셔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실생활을 잘 하실 수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참 기특했던 게 그 집사님이 이제 수요예배와 철야예배 오실 때마다 항상 손가발이 되어서 이제 자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를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봤었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아들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차에서 내리시면은 잠깐 갑자기 있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벽을 막 이렇게 더듬어서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막 사다 주시고 그러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어른 성도가 한 120명 그 정도 이제 되는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고등부가 거의 한 40명, 50명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거기가 이제 공단 그 기숙사단지에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네. 공부를 안 해요. 맨날 교회만 있는 거예요, 얘네가. 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면 항상 얘들 전부 다 데리고 항상 가서 막 축구하고, 저도 그때 한 10km 정도 덜 나갔었기 때문에 애들이랑 같이 좀 축구하고, 여자친구들은, 여자애들은 이제 뭐 응원하고 또 피구도 하고, 또 끝나면은 또 이제 다시 또 교회 와서 가장 싼 라면 한 30개 사다가, 예, 교회 그 김치냉장고에서 몰래 김치 꺼내다가 이렇게 라면 넣어서 끓여서 같이 먹고 매주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이 친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자기 아빠가 신땀한 그 큰 축구화를 항상 이제 신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려다가 축구화 사주고 또 걔가 좋아하는 또 돈가스 사주고 그랬죠. 제가 그때 사례비 50만 원 받으면서 라면도 사주고 돈가스도 사주고 축구화도 사주고 제가 지금 아내와 그때 이제 연애하고 있었거든요. 아내와 연애도 하고 네. 아내가 당연히 다 냈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늘 정말 마음이 쓰이던 그런 친구였어요. 제 신대원 시절에 이 친구와 그 몇몇 그 결손 친구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그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너무나도 믿음으로 잘 자랐던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네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순간에도 하나님 설마요 그랬었죠. 근데 며칠 후에 죽음으로 돌아오게 됐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아닙니까? 나사로와 같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게 자라왔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기특하게 믿음 가운데 커왔는지 또 이 집사님은 어머니 집사님이 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십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겪은 거겠죠. 가족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외침처럼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기도한 데 들어주시는 거 맞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에 산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무엇으로 이런 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개선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그 죽음의 길에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긴 생명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활이 먼 미래에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더 최종적인 그 부활은요, 더 명확하게, 더 영광스럽고 더 완전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부활이고 생명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걸 준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에고 에이미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영, 그 보혜사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가진 자들입니까? 바로 부활과 생명이 현실인 자들입니다. 부활이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과 절망과 우울과 이 권세 아래 우리가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과 절망 가운데 잠식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지배를 여전히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풍성한 이미 실현된 생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과 죽음은 실패와 수치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부활로 가는 성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도 고난도 가난도 아픔도 슬픔도 모두 삼켜졌습니다. 그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경계를 넘어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 그 자체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능력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절망과 패배 가운데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과 생명의 향기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